예수님의 공감, 동행, 믿는다는 것은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서 돌아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서 광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다가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은 조용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신다라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무덤에서 활동하는 미친 사람을 고치시고 돌아오셨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끝나야죠.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병을 고치시는 그 자비하심은 한 번 베풀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또다시 필요한 자리로 되돌아오는 어떤 문학적인 리듬 같아요. 그라사 광인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살았고 쇠사슬에 묶였고 공동체 바깥에 있었더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이 지난주일 마지막 병 고침을 받은 그 미쳤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전파하니라. 자비를 베푼 곳이 저 이방 땅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이 땅에서는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다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스라엘에서도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를 건너듯이 홍해를 이미 건넌 경험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죽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홍해를 건너와 보니까 거기는 사막뿐이고 물도 없는데 죽을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광야에서도 만나가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필요 없을까요? 계속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출애굽의 패턴을 닮았습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 동네로 오듯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을 에워싸고 압박하더라.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명하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이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공하는 장면으로 쓰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스탑을 하세요. 뭘 위해서? 8장 45절 밀고 당기는 그 상황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한 분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살짝 옷을 터치한 것이죠. 혈루증이 즉시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제 설교는 이런 병 고치는 기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을 낳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낳았다라고 이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설교를 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확신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여인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48절을 이제 보시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는데 이 말은 병이 낫게 되었던 공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사이의 관계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9절부터는 갑자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 딸이 죽었다라는 기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못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회당장에 딸은 이제 죽어버렸고 사람들은 기별을 하기를 선생님 랍비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조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가십니다. 가시고 거기에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게 됩니다.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웃음은 상식적인 비웃음입니다. 아니 죽은 게 분명한데 뭘 잔다고.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공감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공감이 없는 세상의 비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는 세상의 그 비웃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 장면은 기적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갈이 있었죠. 몸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아기를 낳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좀 몇 년이 지났겠죠.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사라와 이삭을 얻게 됩니다. 본처와 종의 몸에서 태어난 두 아들 사이가 이렇게 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네.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이 스토리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하갈이 사라를 깔보기도 했었어요. 사라가 아기가 없을 때 자기는 아기를 생산했으니까.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갈의 후손인 아랍 백성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극단적인 조직인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몇백 명을 살해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죠. 물론 그전에 이스라엘도 잘했다 말할 수 없는 차별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가자지구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굶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한 공감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하마스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아픔을 공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뉴욕에 있는 주시 한 단체는 3억 불이라는 되는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먹여 살리라고 다 보냈는데 중간에 그 하마스 개들이 그 물건을 탈취하고 그래서 또 전쟁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계속 버티고 하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지난 2, 3년이 지나왔단 말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인데 공감하는 사람들의 그 비디오를 내가 잠시 동안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5 years, 20 of them at Central Synagogue, and I have never been so afraid to talk about Israel. I want to tell you about my unconditional love for the Israeli people and our beleaguered homeland, still desperately struggling to bring its hostages home, still trying to eliminate Hamas terrorists that not only refuse to lay down their arms but intentionally trap their own people in a combat zone.
근데 이분이 뉴욕 센트럴 시나가고 소개한 적이 있는 그 담임 랍비예요. 이분이 한국 분인 줄 아세요? 안젤라 목탈. 근데 이분이 뉴욕에서 가장 프로미넌트한 회당 시니어 목사님이 돼요. 하갈이 목이 말라서 사막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자손을 퍼뜨리게 하셔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아랍 사람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지만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백이면 백 사람이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 처음부터 뭐 욕하고 살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가자 지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은 분명히 약속의 계보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에 관한 그 사람들도 제외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은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스마엘이 엄마와 함께 광야에 가서 목말라 죽을 뻔하는 그 상황에서 cry out 그 울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혈루증 열두에 앓던 여인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쪽에 이방인의 사람이든 이스라엘의 사람이든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누가복음 8장의 구조예요.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공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지. 아, 12회 아는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면서 믿음이 있어서 고쳐졌다라는 게 메시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이로가 그 딸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됐는데 그 야이로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딸이 살아났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스토리는 하나의 이야기이고 이야기는 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열두해를 앓은 여인이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동행하는 그 자체,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원 이벤트가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대방을 서로 욕하고 악마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공감이 사라진 세상의 어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울부짖는 생명 쪽으로 기울어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저희들이 공부를 다 했는데 기적의 장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은 동행의 장입니다. 그라사에서도 동행하시고 갈릴리에서도 동행하고 홍해 건너기 전에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게도 공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을 다시 읽는다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기적을 설명하겠는가 아니면 아픈 자의 곁에 머물겠는가 기도하십시다. 교회,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공감하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